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토요일 아침 VOA 세계뉴스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정보통신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기한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11일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조작을 반박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이 미국 내정에 개입하려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도 러시아가 해커를 이용해 미국 내정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다른 나라의 내정이나 선거 과정에 개입한 적이 없고 그럴 의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러시아와 중국, 이란 해커들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주 동안 선거와 관련된 사람들과 조직들을 겨냥한 3개국의 사이버 공격이 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의 작은 섬나라 바레인이 11일 아랍에미레이트 UAE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바레인, 이스라엘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바레인의 결정은 중동 내 평화를 향한 역사적인 돌파구라고 밝혔습니다. 또 바레인과 이스라엘 간 직접적인 대화를 여는 것은 중동의 긍정적인 변화와 영내 안정과 안보, 번영을 증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날 트윗을 통해 바레인과 이스라엘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했다며 이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앞서 마이크 폼페오 장관은 중동을 순방하면서 바레인을 방문하고 걸프 지역의 단결과 안정의 중요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중국과 국경 분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인도가 일본과 군사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도 국방부는 10일 성명을 통해 양국은 군사기지에 서로의 접근을 허용하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정이 인도와 일본군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양국 간 강력한 동반자 관계가 코로나 이후 시대의 세계의 진로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미 해군이 다음 주부터 태평양 괌 근처에서 대규모 공중 육상 해상 훈련을 실시합니다. 미 태평양 함대는 11일 성명에서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발리안트 실드 훈련을 실시한다며 괌과 마리아나 제도 주변의 병력이 동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와 출용양용 공격함 USS 아메리카호, 수송선 USS 뉴올리언스호, 독후형 상륙함 USS 저먼타운호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미 최대 군함 중 일부는 항공기 100대와 병력 1만 1천여 명과 함께 관 주변 육지와 바다에서 목표물을 찾고 추적하는 교전 연습을 합니다. 해상작전 책임자인 마이클 보일 해군 소장은 우방국들과 파트너들에게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11 테러 19주년을 맞아 추모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펜실베니아주 생크스빌을 방문해 테러범과 싸우다 사망한 유나이티드 항공 93편 희생자들을 기렸습니다. 생크스빌은 2001년 9.11 테러 당시 유나이티드 항공 93편 승객들이 테러범들과 싸우다 여객기가 추락한 장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나이티드 항공 93편의 영웅들이 어떠한 위험과 위협, 역경에도 다시 일어나 싸우는 미국인들을 상기시킨다면서 이들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9.11 테러 이후 미국이 하나로 단결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테러 발생 이후 약 7천 명의 미군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었다며 미군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이날 오전 뉴욕의 9.11 기념관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오후에 펜실베니아 싱크스빌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건강하다며 절대 김 위원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진지한 대화를 희망했습니다. 미국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친서 두 통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새로운 전략 무기를 선보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무런 도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함경도 지역으로 많은 비가 내립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내리는 비의 양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또 황해도 지역은 아침 한때 5에서 30mm의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은 평안남도와 황해도, 함경남북도 지역입니다. 특히 강원도 등 동해안 지역은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 북한 지역의 최저기온은 삼지연이 6도, 개성이 19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 북부 지역과 내륙은 4에서 5도 정도가 더 떨어졌습니다. 삼지연이 13도에 머물겠고 구성은 26도로 북한 지역에서 오늘 가장 높은 기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고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로 예상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과 다시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김정은은 건강하다며 절대 그를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5분께 이 두 문장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지만 더 이상 다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전날인 9일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관련 보도와 정보를 받지만 그에 관해 언급할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대신 폼페오 장관은 북한이 다수의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는 경제적 도전이 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도 있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일련의 도전들에 맞서 그들을 돕기 위해 그곳에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폼페오 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한 올해 3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북한은 미국의 인도적 지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위한 최선은 완전한 비핵화며 그것이 북한 주민들을 더 밝은 미래로 이끌 것이라는 점을 김 위원장에게 설득하기 위해 언젠가 다시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출간을 앞둔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신문 부편집장의 신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개인적 대화가 담긴 것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자신은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논의하기 위해 김 위원장과 만난 트럼프 행정부의 첫 미국인이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오 장관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는 자신의 나라의 필요를 이해하고 있지만 자신의 핵 비축량에 대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는 적을 상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며 미북 대화가 이런 점에 기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몇 개월 후 김 위원장과의 첫 만남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싱가포르 방문은 우리가 언젠가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했다고 폼페오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것이 대통령이 우리들에게 부여한 임무라며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서 받은 친서의 일부가 미국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정상 간 관계에 의존한 톱다운 외교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 중 지금까지 전문이 공개된 것은 모두 3통입니다. 지난 2018년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 한 통을 올렸고 최근엔 미 CNN 방송이 자체 입수한 김 위원장의 서한 2통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두 서한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격찬하는 화려한 미사 여구와 더불어 김 위원장이 정상 간 만남, 즉 톱다운 방식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먼저 2018년 12월 25일자로 된 서한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200일이 지났지만 그 역사의 순간을 잊을 수 없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소회로 시작합니다. 이어 그날의 영광을 재현하기를 고대한다면서 전 세계는 머지않은 미래에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저와 각하의 또 다른 역사적 만남을 틀림없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가장 가깝고 신뢰하는 동료들과 관계 기간에 두 번째 정상회담 준비를 서두르도록 지시했다며 다음 회담에서 좋은 결과를 이뤄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서한은 양측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이미 교감을 주고받은 상황에서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해 12월 초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기자들에게 2차 미북 정상회담이 1월이나 2월에 열릴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담 장소로 세 군데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회담 개최지 결정이 쉽지 않았다는 사실은 김 위원장의 친서에서도 드러납니다. 장소를 놓고 서로의 입장만을 고집스럽게 고수하는 것처럼 보이면 긍정적으로 비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김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 고위급 접촉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전달 뉴욕에서 폼페오 김영철 간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했다가 전격 연기됐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듬해 1월 초 백악관에서 열린 강요회의에서 그 사실을 공개하며 많은 진전을 이뤘고 머지않은 미래에 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I just got a great letter from Kim Jong-un. This letter is a great letter. We've made a lot of progress with North Korea and Kim Jong-un.
이렇게 두 정상은 친서 교환 등을 통해 관계를 이어가며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가졌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CNN이 공개한 또 다른 친서는 이로부터 약 100여 일이 지난 6월 10일 작성된 겁니다. 이 서한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에 대한 소감과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 축하로 시작합니다. 북한 측의 이른바 노딜 굴욕을 안겨준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해선 103일 전 하노이에서 함께한 모든 순간이 소중한 기억으로 남은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앞서 4월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미북 협상과 관련해 연말 시한을 제시하면서 하노이 회담으로 인해 미국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됐다며 불쾌함을 표출했던 것과는 전혀 톤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조미순의 회담은 우리가 전략적 결단과 대용단을 내려 내짚은 걸음들이 과연 옳았는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자아냈으며
하지만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는 미북 정상 간 관계에 거듭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서로의 깊고 특별한 우정은 미북 관계의 진전을 이끄는 마법의 힘으로 작용할 것이며 당면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줄 것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또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관련해 과거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독특한 스타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만남이었다며 이 만남에서 당신이 보여준 의지와 결단을 여전히 존중하며 거기에 희망을 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호 신뢰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는 의지와 더불어 위대한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마주 앉을 그날이 조만간 올 것으로 믿는다며 그런 날은 또 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3차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정된 한국 방문 기간 김정은을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김정은에게서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면서 북한은 엄청난 잠재력이 있으며 김 위원장이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답했습니다.
I think North Korea has tremendous potential and the one that feels that more than anybody is Kim Jong-un.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제안을 계기로 전격 성사된 판문점 회동도 정상 간 이런 교감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두 정상이 주고받은 친서 27통의 내용을 담은 워싱턴포스트 밥 우드워드 부편집장의 신간 경도는 오는 15일 공식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거듭 강조하면서 김 위원장은 매우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미시간주 선거 유세에서 우리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내가 아는 것은 우리가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자신이 북한에 많은 것을 양보했다고 말했지만 양보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기로 한 것을 비판하고 그것을 크게 문제시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전쟁을 하는 대신에 만나기로 합의한 것은 좋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다른 종류의 사람이고 매우 똑똑한 사람이라며 외국의 권력과 잘 지내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당 창건 기념일에 새로운 전략 무기를 선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무런 도발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10일 북한이 지금 당장은 어떠한 도발 징후도 보이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Lots of imagery being shared. You know, people speculating as to what might come out and so forth. There's people suggesting that perhaps there'll be a rollout of a new weapon system.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미한동맹 관련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모든 사람들이 다가오는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에 성대한 행사가 열릴 것을 알고 있다며 많은 사진 자료들이 공유되고 있고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람들은 그것이 아마도 새로운 무기체계를 선보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아마 그럴 수도 있다며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는 어떤 종류의 도발 징후도 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전시작전 통제권을 이양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한국군 사성 장군이 유사시 전시작전권을 행사하게 된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But as a matter of policy, of course we fully support Iraq four-star commanding the wartime forces during those conditions.
그것이 미국의 정책이었고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또 그동안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데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500 of us here and so making a lot of great strides in meeting these conditions. But honestly, and I've said this multiple times before, we've got a ways to go. The commitment that we have is that we're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미국은 한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또 이날 토론회에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2018년 9월에 남북 군사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abiding by the Comprehensive Military Agreement from September 2018. And there is, you know, compared to previous years, that the reduction in tension is.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긴장 감소가 뚜렷하다며 이를 확인하고 볼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의 국방 차관 대행이 위협적인 미사일 역량을 보유한 나라로 러시아와 중국 외에 북한과 이란을 꼽았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역량의 격차를 벌리는 것을 목표로 미사일 방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임스 앤더슨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대행은 10일 미국은 최대 위협인 러시아와 중국 외에 불량 국가인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also concerned about rogue states in the form of North Korea and Iran.
앤더스 대행은 이날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이들 나라들이 모두 미사일의 종류와 수량은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떤 신형 무기를 개발하든 미국은 현재 역량 격차를 더욱 벌려 우위를 점하는 것을 목표로 미사일 방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will stay ahead of whatever they happen to be working on. It does not suffice to stay abreast of the threat. We want to stay ahead of it.
현재의 우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미국은 항상 선두에 설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앤더슨 대행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층적 미사일 방어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올해 말까지 진행할 예정인 SM-3 블록2의 적어도 방어 요격 실험을 거론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존 힐 미사일 방어청장은 핵심 사업으로 미 본토 방어용 FTM-44 실험과 확장형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개발, 사드와 패트리어 체계의 통합 실험 등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종류의 방어체계는 전영역 합동지휘통제, ZC2에 연계되도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영역 합동지휘통제와의 연결은 다양한 시간대에 있는 전세계 미군 전구사령부를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있게 하며 향후 미사일 방어 전략에서 핵심 요소라는 지적입니다. FTM-44 실험은 멀리 떨어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지스함의 요격기로 격추시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미사일 방어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하와이를 겨냥한 상황을 상정한 FTM-44 실험에서 위성으로 미사일의 비행 경로를 추적한 뒤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SM-3 블록2A로 요격하는 실험을 올 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의 통합성 실험의 경우 사드의 레이더 탐지 범위가 훨씬 넓은 특성을 활용해 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할 수 있도록 해 사드의 작전 운용 반경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실험은 북한의 진화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재직 시절 요청한 것으로 국방부는 올해 실험을 끝내고 내년에 한반도에서의 통합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한편 대니얼 카블러 미 육군 우주미사일 방어사령관은 이날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의 통합은 특정 전구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진행됐지만 향후 모든 통합전투사령부의 확대 정의화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한반도에서의 전장 요구사안을 충족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했지만 역량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만큼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모든 통합전투사령부에도 확대 정의화할 방침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가 모두 배치되어 있는 통합전투사령부가 우선 확대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카블러 사령관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차기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무기 실험 유예와 개발 저지에 중점을 두고 핵 협상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안보 사안에 치우친 의제를 인도적 지원 등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커스 갈루스카스 전 국가정보국 DNI 북한 담당관은 9일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한 북한의 대응력과 전략무기 개발 의지를 고려할 때 추가 무기 실험을 막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실용적 대북 접근법이라고 말했습니다.
Given their resilience in the face of pressure, given their devotion to strategic weapons, Kim Jong-un's resolve.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이날 미국 평화연구소가 대북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 연 화상 토론회에서 비핵화와 군비 통제 사안은 장기 목표로 재설정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2018년 탄도미사일 실험을 전면 중단한 선례가 있다는 측면에서 실행 가능성이 있는 실용적인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갈로스카스 전 담당관은 미북 양측이 북한의 무기 실험 중단을 공식 협정의 형태로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기 실험 유예 기간은 미국이 북한의 의중을 시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뿐 아니라 미북 양국 간 외교 공간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형 고체 연료 발사체 등 북한이 아직 개발에 착수하지 않은 무기의 개발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Because I think that captures a lot of these arms control ideas, preventing North Korea, for example, from developing larger solid pellet missiles.
북한의 무기 개발 능력을 고려할 때 핵 군축과 비핵화 협상의 현실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차기 미 행정부는 낮은 수준의 조치를 교환하는 스몰 딜로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다 연구원은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유예 조치에 상응해 미국 관국이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했던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합의가 앞으로도 중요한 기준 조건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 한반도 선임 자문관을 지낸 벤 잭슨 뉴질랜드 웰링턴 빅토리아 대학 교수도 차기 미 행정부가 직면할 핵 협상의 조건은 이전과 매우 다를 것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을 관리하는 데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차기인 정부는 대북 압박 증대가 아닌 한반도 역내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Do a better job of pricing in how valuable North Korea's nukes are.
잭슨 교수는 이를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적 관여를 진행하면서 북한의 좀 더 현실적인 협상 조건을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기 행정부가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협상을 재개하되 비핵화와 군축에 초점을 맞춘 협상이 아닌 양국 간 다변화된 주제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수장 디마시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싱가포르 합의를 한반도 긴장 완화와 위험 관리를 위한 협상 재개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합의 중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양국의 노력을 명시한 이항에 집중하면서 이틀 안에서 안보 대화, 인도적 지원, 그리고 제재 완화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판다 선임 연구원도 미북 협상이 지나치게 안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이 식량 요청을 할 경우 차기 행정부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이를 통해 미국의 대북 정책이 안보 사안에만 치우친 것이 아닌 인간 안보와 인권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디마지오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실무 협상을 거부한 채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만 완전히 집중한 점이 미북 핵 협상 결렬의 한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미국 측 실무진과의 논의 등 협상 과정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DiMaggio 선임 연구원은 또 북한이 미 대선 직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도발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법이라며 기존의 전술에 의존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A 뉴스 지다겸입니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성공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또 중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랜드 연구소의 나탄 비천 머스타파가 연구원은 10일 중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에 성공할 가능성에 회의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비천 머스타파가 연구원은 이날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에 대한 중국 내 전문가들의 평가는 일부 미국의 평가와 차이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인 화성 15형의 미 본토 타격 역량을 크게 진전시켰다는 데는 미국과 이견이 없지만 핵탄두 소형화 역량에 대해선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 전문가들의 평가가 다른 이유는 핵탄두가 무겁다는 것을 사정거리가 짧다는 의미로 추정하거나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를 평가절하하기 위한 변명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천 머스타파가 연구하는 이날 스콧 헤럴드 랜드 연구소 연구원과 공동으로 중국의 전문가들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평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을 미국의 평가와 비교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내 전문가들이 미국의 평가와는 달리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북극성 2호를 북한의 가장 유망한 억지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 내 전문가들은 기술적 문제로 인해 북한의 모든 ICBM이 실전 운용 배치가 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무수단과 대포동 2호, KN-08은 향후 10년 후 북한 무기고의 일부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헤럴드 연구원은 이날 화상 세미나에서 중국 내 전문가들은 중국 공산당 소속 전문가들에 비해 역사적으로 북한의 위협을 과소평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북한이 얼마나 빨리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과소평가해왔다는 겁니다. 헤럴드 연구원은 또 중국 지도자들의 주된 초점은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미치는 영향이라며 그들은 미국이 중국의 야망과 경쟁할 수 있거나 혹은 중국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천 머스타파가 연구원은 중국 내 전문가들은 향후 북한이 탄도미사일 역량 개발과 관련해 고체 연료 미사일에 계속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또 북한이 향후 어느 시점에 최대 사거리 ICBM 실험을 실시하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기만하는 유인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비천 머스타파가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피유이 뉴스 이조은입니다.
집중호우와 태풍의 영향으로 북한 곡창지대 강수량이 40년 만에 최대 수준이라고 국제기구가 밝혔습니다. 9월 말까지 평년보다 많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북한의 식량난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작황기간인 4월에서 9월 사이 북한 남부 곡창지대의 강수량이 1981년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인 지구관측 국제농업모니터링그룹 지오글램이 10일 특별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 기간 내린 비의 대부분은 8월에 집중됐다며 8월 1일에서 6일은 4호 태풍 하구핏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내렸고 이후 8월 둘째 주까지 많은 비가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황해남도의 경우 1981년 이래 가장 강수량이 많았고 황해북도와 평안남도 전체, 평안북도, 함경남도, 강원도 일부 지역은 강수량이 가장 많거나 최소한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구는 위성 영상에 기반한 농업 가뭄지수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8월 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면적은 농경지 3만 9천 헥타르였으며 이 가운데 논 600 헥타르도 포함됐다고 북한 매체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이어 8월 27일 8호 태풍 바비로 평안남도와 황해도에 폭우가 쏟아져 자라고 있는 농작물이 손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8월 호우가 집중된 지역들이 북한 수확량의 절반 이상을 생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가장 피해가 심각했던 황해남도는 북한 최대의 쌀과 옥수수 재배 지역이며 이 기간 큰 피해를 본 평안북도는 제2의 곡물 생산 지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9월 들어서는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하이선이 강원도와 함경도에 추가적인 비 피해를 입혔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지오글램은 올해 북한 일부 지역의 강수량은 2007년에 발생한 폭우 때보다 더 많지만 수해는 2007년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2007년에는 남서부 곡창지대의 농경지 22만 3천여 헥타르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지오글램은 9월 말까지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이 때문에 올해 작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옥수수 수확은 8월 말, 벼 수확은 9월 말 시작되는데 이 기간 폭우로 수확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지오글램은 광범위한 홍수 피해에 더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까지 감안하면 올해 북한의 식량 안보가 지난해보다 악화됐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지난 2년간 좋지 않은 작황에 올해는 폭우 피해까지 겹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뭄과 홍수로 2018년 수확량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이듬해에도 북한이 최악의 가뭄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오글램은 지난 2011년 주요 20개국 농업장관들이 공동으로 세운 국제기구로 위성과 지상관측을 통해 작황 정보를 제공하며 수확량을 전망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름 내내 북한의 비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엔은 수재민들을 지원할 준비를 마치고 북한 당국의 요청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쉬마 이슬람 유엔 아동기금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0일 VOA에 보건, 영양, 식수, 위생 지원품을 북한에 배치해 놨으며 당국의 요청을 받으면 즉각 분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과 인도주의 기구들은 북한 정부와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피해 현황이 파악돼 복구가 시작될 때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 대변인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사상자에 대한 보고는 없다며 정부 보고에 따르면 건물이 무너지고 도로가 유실됐으며 나무와 전신주가 쓰러졌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연이은 악재로 심각한 경제난에 빠진 북한이 중국과의 교류를 일부 트고 은밀한 방식으로 지원받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이 외부로부터의 지원 거부를 표방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중국과 관계를 강화해서 위기 국면을 버티려 한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외부 지원 불허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홍수와 연이은 태풍 피해까지 겹치면서 경제 기반이 흔들릴 정도의 위기 상황에 처했지만 자력에 의한 정면 돌파라는 기존 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전문가들은 2017년 이후 강화된 국제사회의 제재와 연초 발발한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북중 교역이 크게 위축된 데다 자연재해로 곡창지대와 핵심 광업지구에 큰 피해를 입어 자력에 의한 복구와 경제 재건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외부 지원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 배경엔 중국과의 밀착카드가 있다는 관측입니다. 실제로 지난 6월 북한이 개성 남부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대남 공세를 펼 즈음부터 신종 코로나로 꽉 막혔던 북중 교류가 일부 활발해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 대교에 물자를 싣고 오가는 트럭들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 전병곤 부원장입니다.
북한이 필요로 하고 있는 물자들, 식량이나 에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물자나 트럭 이런 것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되게 되는 것도 좀 있고요.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핵 개발에 맞선 유엔 제재에 보조를 맞춰왔지만 신종 코로나 국면을 맞아 러시아와 함께 대북 제재 완화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는 북중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빌어 중국 당국의 단속이 완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랑 교류를 하시는 사업가들, 그분들에 대한 단속이나 뭐 이런 것들을 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고 조금씩은 예전보다 심하게 하진 않는 거죠.
이 교수는 민간 교류도 일부 숨통이 트는 양상이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제약 때문에 지금으로선 중국 당국이 은밀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물자의 비중이 더 클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김병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북한이 외부 지원 거부를 공표한 것은 향후 미국과의 대화에서 약점을 잡히지 않으려는, 즉 협상력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중교역은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에 중국이 동참하면서 2018년과 2019년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올 들어선 신종 코로나 사태로 북한 스스로 국경 봉쇄 조치를 내리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그러던 북한은 미중 갈등이 이념과 체제 문제로까지 격화되면서 최근 몇 달 새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 등을 놓고 중국을 지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상숙 교수는 북한의 중국에 대한 태도 변화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경제난을 버텨나가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꽤 큰 자율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율성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측면이 계속 있는데 그게 북한의 안보와 생존에 위기가 오면 그 자율성 확대 노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의 입장에 보조를 맞추고 힘을 실어주고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 자세를 보일 시기인 거죠.
중국도 미국과의 패권 다툼 국면에서 북한을 확실하게 자기 편으로 잡아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의 갈등 고조로 한반도 긴장이 더 부담스러워진 탓에 북한의 불만과 어려움을 일부라도 해소시켜줘야 할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전병곤 부원장입니다.
미국하고의 그 갈등을 지금 막 대응하고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남한하고의 뭐 어떤 뭐 국지전이나 갈등이나 이런 거라도 일으키면은 중국 입장에서 더 그 코너에 몰릴 수가 있어서 북한한테 좀 그러지 않고 잘 좀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역시 힘든 가장 힘든 부분을 좀 채워주는 거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9일 북한 정권 수립 72주년 기념일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중국이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과 형식적으로는 동맹관계지만 오랜 세월 쌓여온 양국 간 불신으로 북한이 현 경제난을 버틸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순서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 북한인권운동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와 책을 보냈는데요. 최근 백악관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5년 말 미국에 입국한 50대 탈북민 조보얼 씨. 2000년 탈북한 뒤 한국과 유럽을 거쳐 미서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정착한 조보얼 씨는 그동안 현지 탈북민들과 함께 북한 인권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탈북민들이 쓴 책과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리는 사진들을 소개하는 가두 도서 사진 전시를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행했고 최근까지 10권의 책을 썼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열어 자신의 북한 인권 활동을 알리고 여러 주제의 게시물도 올리고 있습니다. 7천여 명의 구독자를 둔 미주 북한 망명정부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인데 로스앤젤레스 지역 탈북민들과 한인들의 북한 인권 활동, 북한 해방대회 등의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연이란 주제의 영상도 눈에 띕니다. 성조기와 트럼프 대통령 사진들과 여러 문구들을 적은 내용을 배경으로 서 있는 조 씨는 자신이 2017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던 상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년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백악관에 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2017년 2월에 그리고 이제 2018년에도 보냈고 2019년에도 보냈고 올해도 보냈어요. 올해는 5월달에 편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편지 보내면서
5월과 6월 두 차례 백악관으로 보낸 편지와 책에 대해 조 씨는 VOA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쓴 책들은 북한의 인권 문제, 그다음에 이제 북한을 이제 자유민주주의로 해방하는 문제, 해방된 북한에다가 북한에서 이제 북한의 경제 개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 경제를 도입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제 의견을 쓴 책입니다. 이런 책을 이제 썼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함께 갑시다라는 제목의 한국어 책과 자신의 편지를 영어 번역문과 함께 보냈다는 조 씨는 자신이 탈북자이고 북한의 인권 개선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편지에 적었다고 말했습니다. 조 씨가 백악관에 책과 편지를 보낸 두 달 뒤인 지난달, 조 씨는 자신의 우편 사서함에 매우 반가운 편지가 도착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8월달에 거의 20일 동안 행사를 했습니다. 큰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행사가 끝나고 8월 20일 날 이제 제가 이제 우편 사서함에 가니까 우편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 처음에 뭐 우편물이 많으니까 받아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이제 하나하나 보다가 깜짝 놀랐죠. 일단 대통령께서 편지를 보내주셔서 대단히 영광이고요.
자신이 보낸 책과 편지에 대한 답장을 백악관으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조 씨는 백악관으로 받은 편지와 봉투를 사진으로 찍어 VOA에 공개했는데 서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지지를 표현하기 위한 당신의 시간과 사려 깊은 선물을 보내준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긍지를 갖고 있는 미국인들의 좋은 정신에 의해 지속적인 영감을 얻습니다. 나의 행정부가 자유와 기회를 고취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으로써 우리나라는 계속 번창합니다. 나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을 위한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변함없는 지지는 나와 멜라니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신이 당신과 미국을 계속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7월 16일 날짜와 함께 서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인쇄돼 있습니다. 조 씨는 백악관으로부터 서한을 받은 사실을 공개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의 그 3억 3천 명 미국만 통치하는 게 아니고 미국 대통령 전 세계를 이제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제 중요한 자리에 있는 대통령인데 그런 분이 북한의 평범한 주민에게 이렇게 인권 문제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답장을 보냈던 이 자체가 현재 우리 북조선에 살고 있는 우리 북조선 인민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걸 알기 위해서.
그러면서 북한 주민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받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직 정권 선전을 위한 목적이고 북한 주민이 김정은의 편지를 받는다고 해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씨는 2015년 12월 도착한 이듬해인 2016년 미국 정부에 망명 허가를 신청해놓은 상태로 한국에 입국한 후 북한 인권 활동을 하면서 북한 정권으로부터 심대한 위협을 받았다며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인 미국에 망명할 결심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편지에 담아 보냈다는 조 씨는 북한의 인권 문제는 미국이 초당적으로 지지하는 사안이 아니냐며 백악관에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개선 문제에 대한 관심을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씨가 받은 서한에 대해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렉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VOA에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여전히 북한에 있는 사람들과 탈출할 수 있었던 사람들 모두를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스칼라티우 사무총장은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에서 세 차례 정상 외교를 진행하면서 정치, 군사와 안보 문제, 핵무기와 미사일이 인권보다 우선됐지만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망명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탈북민이 보낸 메시지에 대통령이 여전히 관심과 답변을 해준 것은 가슴 뭉클하다고 말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로스앤젤레스 중국 영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조보월 씨.
저희가 2017년 2월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이 자리에서, 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날에 이렇게 지금 매주 수요일에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149차 방송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사진이 지금 저희가.
조 씨는 오는 11월 미 대선의 승자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같은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에 대한 굶주림과 반정부 활동 때문에 탈북했다는 조 씨는 낮에는 마스크를 쓰고 북한 인권을 외치고 밤에는 경비로 일하면서 하루도 북한 주민의 진정한 해방을 잊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계속 유지하면서 인권 문제를 강하게 거론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압박하는 제일 좋은 무기가 인권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인권 문제를 계속 거론해 주기를 미국 대통령뿐 아니라 정치인들 모든 어느 분이 당선되든 우리는 그분을 지지할 거고 뭐 누가 공화당이든 민당을 떠나서 누가 당선돼도 그분을 지지할 거고 그분이 정책을 따를 것인데 그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지금처럼 제재 압박을 유지하면서 인권 문제를 강하게 거론해 주십사 이겁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함경도 지역으로 많은 비가 내립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내리는 비의 양이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입니다. 또 황해도 지역은 아침 한때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은 양강도, 자강도, 평안북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입니다. 특히 강원도 등 동해안 지역은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기온이 어제보다 2, 3도, 북부와 내륙 지역은 4에서 5도 정도가 떨어져서 서쪽 지역은 21도에서 26도에 머물겠고 동쪽 지역 대부분은 20도 아래입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지역 오늘 흐립니다. 평안남도 지역에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18도, 양덕은 16도, 신의주와 구성도 18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4도 떨어집니다. 평양이 24도, 남포가 23도, 양덕은 19도, 신의주와 구성은 26도입니다. 자강도입니다. 오늘 흐립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는 15도, 강계 16도, 희천 17도.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5도가 떨어졌습니다. 희천이 23도, 강계가 21도, 중강 22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흐리고 오전 한때 비 내립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18도, 개성 19도, 사리원과 신계는 17도에서 18도 사이고 낮 최고 기온은 신계가 22도,
해주, 개성, 사리원 24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강원도입니다. 흐리고 원산과 장전 지역에 비 내립니다. 그리고 종일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고 원산 지역에 바람이 더 강합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는 17도, 평강은 15도, 낮 최고 기온은 원산 장전 평강 20도입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흐리고 비 내립니다. 함흥은 종일 비가 내리겠고 나머지 지역은 오후에 비가 그칩니다. 모든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함흥과 신포, 김책 지역으로 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18도로 시작됩니다. 청진과 김책은 15도, 장진은 10도에서 시작됐다가 낮에는 16도까지 오르겠고 김책은 20도, 청진 18도, 함흥은 21도입니다. 양강도 그리고 종일 가끔 비 내립니다. 희산의 아침 최저는 12도, 김영권은 10도, 삼재는 6도에서 시작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 정도 내려갑니다. 삼지연이 13도, 김영권이 15도, 희산은 19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고 물결이 1에서 5미터로 높겠습니다. 서해는 흐렸다가 먼 바다 쪽만 오후에 맑아집니다.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지만 강원도와 함경북도 지역으로만 비가 내리겠고 모레 월요일은 대부분 지역이 맑겠고 비는 수요일에 모든 지역에 다시 내립니다. 그리고 맑은 가을 하늘은 다음 주 금요일부터 한동안 이어지겠습니다. 9월 12일 토요일 프리웨이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뉴스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이란 정권은 지난 1979년 집권한 이래 암살, 테러 음모, 그리고 40여 개국의 테러 공격에 개입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 정권의 잔인함과 비도덕성은 국제적 경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8월 21일은 테러 희생자들을 추도하는 기념일입니다. 이날을 맞아 미 국무부는 희생자들을 기리며 인권을 유린한 이란인 14명을 제재했습니다. 이 가운데 13명은 이란 정권의 관리로 1990년대 스위스에서 발생한 잔인하고 계획된 테러 공격에 연루돼 있습니다. 이 13명은 이란 외교관으로 가장하고 정부의 최고위층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란 반체제 인사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테러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번에 이란을 제재하면서 밝혔듯 이란 정권이 외국에 있는 자국민에 대해서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공개적으로 이란의 악명 높은 에빈 교도소에 호자툴라 코다이 소울이 소장을 제재했습니다. 이 교도소 관리들은 수감된 정치범들을 장시간에 걸쳐 잔인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거기에는 성폭행과 구타, 그리고 약품을 주지 않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또 수감된 외국인들은 인질로 잡혀 자신의 모국에 대한 자백을 강요받았습니다. 이번에 인권 유린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오른 14명의 이란 관리와 직계 가족들은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번 제재는 이란을 비롯한 전 세계 희생자들에게 미국이 테러와 폭력을 퍼뜨린 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란에게 자국민을 존엄과 존경심을 갖고 대하라고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폼페오 국무장관은 미국은 언젠가 이란의 인권 유린 위반을 저지른 가해자들이 진정한 정의의 심판대에 서기를 고대한다며 이번 제재를 통해 이란 정권의 폭력과 박해로 국내에서 또 해외에서 가족과 친구를 잃은 사람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을 주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중국의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이 미국에서 사업을 강제 매각하는 대신 폐쇄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11일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한 마감 시한에 맞춰 틱톡을 매각하는 것이 중국과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나약하게 비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트댄스는 그러나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서 중국 정부가 미국이나 다른 시장에서 틱톡의 폐쇄를 제안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 마감 시한을 연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틱톡이 문을 닫거나 팔리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한 매각 마감 시한은 9월 중순까지입니다. 중국 정부는 11일 미국이 국가안보에 대한 개념을 남용한다며 외국 기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정보통신기업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기한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11일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이 미국 내정에 개입하려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도 러시아가 해커를 이용해 미국 내정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다른 나라의 내정이나 선거 과정에 개입한 적이 없고 그럴 의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동의 작은 섬나라 바레인이 11일 아랍에미리트 UAE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바레인, 이스라엘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바레인의 결정은 중동 내 평화를 향한 역사적인 돌파구라고 밝혔습니다. 바레인과 이스라엘 간 직접적인 대화를 여는 것은 중동의 긍정적인 변화와 영내 안정과 안보, 번영을 증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국경 분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인도가 일본과 군사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도 국방부는 10일 성명을 통해 양국은 군사기지에 서로의 접근을 허용하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협정이 인도와 일본군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양국 간 강력한 동반자 관계가 코로나 이후 시대의 세계의 진로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미 해군이 다음 주부터 태평양 괌 근처에서 대규모 공중 육상 해상 훈련을 실시합니다. 미 태평양 함대는 11일 성명에서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발리안트 실드 훈련을 실시한다며 괌과 마리아나 제도 주변의 병력이 동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와 수륙양용 공격함 USS 아메리카호, 수송선 USS 뉴올리언스호, 도크형 상륙함 USS 저먼타운호 등이 포함됐습니다. 해상작전 책임자인 마이크 보일 해군 소장은 우방국들과 파트너들에게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11 테러 19주년을 맞아 추모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펜실베니아주 생크스빌을 방문해 테러범과 싸우다 사망한 유나이티드 항공 93편 희생자들을 기렸습니다. 생크스빌은 2001년 9.11 테러 당시 유나이티드 항공 93편 승객들이 테러범들과 싸우다 여객기가 추락한 장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나이티드 항공 93편의 영웅들이 어떠한 위험과 위협, 역경에도 다시 일어나 싸우는 미국인들을 상기시킨다면서 이들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9.11 테러 이후 미국이 하나로 단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테러 발생 이후 약 7천 명의 미군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었다며 미군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이날 오전 뉴욕의 9.11 기념관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